예, 우리는 다 함께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지 한세 군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3일 동안 우리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매번 하던 식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총리인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총리들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우리의 다니엘이 이게 왕위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96편 6절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든지 뭐 어떻게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하지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석에 이렇게 많이 비인 것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은 기도한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무릎을 꿇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능동적인 면에서 무릎을 꿇는다. 부정적인 면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능동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몸을 낮춰 무릎을 바닥에 대고 구부리는 행동인데 이 행위는 항복, 굴복, 사주로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존경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충성한 마음, 맹세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받아서 이 성전을 7년 동안 완성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드렸다. 임금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테반이 유대주의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스테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화가 나서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하는 겁니다. 7장 60절에 마지막 기도할 때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스테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득 찰 정도 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어부의 기도는 두 번 있습니다. 부활 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은 부활 전에 이런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아래 꿇어 엎드려 가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 주님이 주셔서 지금 두 배 가득 찰 정도로 지금 고기를 잡은 것을 통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리오 왕 때 다른 신 3일 동안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조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장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죽였습니까? 그 머리털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왕이 집어넣었어요. 자기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 질투해서 그를 죽이도록 했는데 그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하고 왕이 다리오 왕이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 부르니까 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자굴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를 시기해던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냥 가차 없이 다 찢어 발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고 끓는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상황에 항복하거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으로 무릎 꿇는 행위입니다. 굴욕, 항복 상대.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런 항복하는 것,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무릎을 꿇는 거지요. 왜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합니까?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 겸손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첫 자리에 놓고 생활하는 겁니다. 내 생활 전체가 있어요. 참 귀중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6일 동안 심서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와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 하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몸 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만은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앞에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fear라고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죽음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거지만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어떤 뭡니까? 참 마지막에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처럼 죽지 않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몇 번이든 거짓말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요. 70번씩. 얼마나 사람의 완악을 아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왕이나 주권자 앞에 나갈 때도 무릎을 꿇듯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과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의지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건 제가 제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도의 본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것처럼요. 전심으로 정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전심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사랑하라는 것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 이웃까지도 너의 몸처럼 같지만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답니다. 그런데 무릎을 땅에 대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튀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했으면 그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네가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과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몸과 영의 일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몸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무릎을 꿇으며 자연스럽게 마음도 낮아지고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꿇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진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은 어떻습니까요? 전부가 다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든지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페드로를 통해서 안전벨트가 일어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건 히스기야의 기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당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나 열왕기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겸손과 순종은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다 끝난 거죠. 정말 다 완전히 완전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 사랑하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는 나의 반석도 되고 나의 요새도 되고 나를 건지는 자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구원의 뿔도 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유지시켜 줬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던져도 하나님은 그 창살이 피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굴 통해서든지 그걸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며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장의 기회, 영적인 성장을 기회 준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만 위해 살았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바울처럼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성전 밖에 던졌어요.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무려 네 번이나 하나님께 거부를 합니다. 강함 안 가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30세가 되었을 때 공주 아들로 자랐습니다. 30세까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런데 자기 백성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자기 백성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정말 막 치고 저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그냥 힘든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는 그 치는 사람을 때려서 죽였단다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왕궁의 왕자로 살 수가 없이 도망가서 그때부터 40년간 광야를 40년을 산 거 아닙니까요? 바로 모세의 사명을 주었을 때 그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 이제 다시 애굽에 가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서 도망가서 지금 살아왔는데 나를 다시 보내면 어떡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내가 누구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한다. 그래도 모세가 안 가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가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면 뱀이 되었고요.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하고 등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말합니다. 가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듣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이 둔합니다. 말이 둔하답니다. 그럼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무려 그래서 네 번이나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서 어떻습니까? 그가 열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당하고 나서야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풀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끌어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르짖기만은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니까 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에도 처할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원래 바울이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은요 아주 정말 거부로 살았을 거예요. 모든 거잖아요. 그들이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권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공부도요, 최상의 공부를 했다고, 가말렐문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얼마나 훌륭한 공부를 한지 알수 없다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72인의 멤버가 종교적인 것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의 한 사람의 젊은 청년으로서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무엇입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다는 거죠. 만났을 때 왜요? 변화, 영적인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화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는 떠났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는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시종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지도자 모세 대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겠어요? 놀랬죠. 나는 겨우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그러나 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것을 다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서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위에서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나가라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탤런트가 내만 위해서 쓰지 말고 내 가정만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라는 거지요. 충성하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밖에는 없어요. 아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요. 아니 물질도 안 주시고 아니 건강도 안 주시고 하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 살고 있는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이 더 많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가 수입하고 있는 것만 복으로 생각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하가 모두가 우리의 것이옵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그걸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희 선배님이 되시는 정익은 전도자님을 생각합니다. 매년이면은 두달 동안 일본, 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니, 교회만 하는데도 힘든데요. 아니, 나가서 그 전파하는데, 가서 송아지 사다가 송아지 주지요. 모든 것도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할 만큼 채워주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할 만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도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할 때는 무릎을 꿇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필요하면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은 그냥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먼저 물질을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모세가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주님, 게으를 때는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템플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161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어느 곳에서 어떤 생활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그들의 허락하신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는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혜 탄식 소리 들려.